유월절 스토리를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누었습니다. 신약의 기록들과 또 약간 차이 나는 구약의 원전의 이야기가 존재했지만은 결국은 그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해방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야훼 하나님으로서 직접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중심으로 스토리가 아주 급진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바뀐 급진적인 내용, 이걸 우리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면은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재건 회복되는 그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땅끝에서 또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된 그들의 삶이 각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몸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부활하는 몸을 갖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혼불멸의 신앙과는 조금 구별되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영혼불멸의 신앙을 포함하여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오늘 사도행전 4장 본문의 이야기는 그 저자가 누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스토리입니다.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제자 남자 두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열두 제자가 아니니까 아마도 하나의 남자 제자와 그 아내가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증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데 저희들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두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라는 연결점을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걷지 못하는 그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해설을 보면 병을 낫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구원시켰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참 저희들이 흥미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우리 육체의 나음 치료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또한 제자들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행위의 핵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가 참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살렸던 자,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고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치료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며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종교적인 전문적인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내용을 좀 쉽게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한다면은 종교적인 그러한 모든 단어들이나 이미지들을 쭉 떠나서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싫어하는 사두개인이 있다. 오늘 사두개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로마 통치의 기득권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로마 통치에 직접적으로 파송받은 로마 군인들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이 뭐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국의 통치에서 동쪽으로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몇 개월 걸려서 도달할 수 있는 그곳에서 조그마한 민족, 유다 민족이 다시 일어나 봉기를 해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난리이지 않습니까? 큰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벌써 뉘앙스 자체가 이 사두개인을 끌어들여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 엄청나게 저들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인물은 새나라를 회복하는 사람, 유대 땅 한 작은 모퉁이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열렬하게 기다렸던 메시아로서 인정되는 사람인데, 그 메시아로서 인정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상징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했는데, 그 메시아로 인정되는 사람이 스스로 증명을 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지금 생각을 떠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어떤 리더십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 밑에, 그 사람의 그 위용 밑에 뭉치지 않겠습니까? 뭉쳐서 억압받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을 펼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읽어내는 그러한 문맥은 부활은 그저 초자연적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의 삶과 죽음의 이슈와, 즉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매일매일의 절박한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초자연적으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다라는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이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느냐 아니냐? 그리고 항상 영적인 형용사를 사용하는데, 이게 영적이냐 아니냐? 부활절이면 예수님 중심의 영성에 초대받았다 아니다, 이러한 이슈로 1세기 신약시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부활에 관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좀 더 풍성하고 폭넓은 부활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나 반성하는 시점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부활하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보다도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사이에 그 내용을 본다면은,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속절 없이 로마군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 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스토리가 실제로 1세기에 있었던 부활 후의 삶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안타깝게도 덮어버리고, 우리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부활 이야기하면은 아주 이상적인 삶 혹은 생명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 정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사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 죽었다가 부활한다라는 그 말을, 부활의 신이 계신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신은 엄청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막강한 파워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 사람들을 제압한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즉 승리의 부활, 승리의 십자가,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부활을 사용해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우월함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우월함이 힘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부활에서 배제된 불신자라든지 혹은 저 멀리 아무 상관없는 저 사람들을 멸시하고 구박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나라고 저희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 당사자한테만 해당이 되고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물학적인 삶을 당하면 이제 죽게 되고 땅에 묻히게 되는데, 잠잔다, 잠잔다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그냥 끝, 우리는 죽어 있다, 잠자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제는, 그것도 물론 좀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이 없는 말은 아니지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린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신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그런 스타일의 신, 그 신은 자기들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신, 다른 민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신으로 행세하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이해할 때 슈퍼파워까지는 좋은데 그 슈퍼파워가 연약하고 힘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구조로 작용해가지고 있다면 그 부활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에 갇혀있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들의 하나님, 즉 코리안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부활이라는 것이고 그것의 이해를 폭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힘으로 폭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이 가져다주는 오히려 억압받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두개인들의 생각하는 그 인식을 넘어서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부활의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그 이슈를 훨씬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이라는 그 말이 이 막 오고 갈 때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생각에 맞추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아, 예수가 부활했다며? 그래?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지? 라고 질문할 때 예수가 신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사람은 적어도 이 예수가 신의 아들이냐라는 신의 아들이라 하면은 small god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large god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의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주 정립되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신의 아들인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든 조로아스터교 혹은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른 종교의 신의 아들이든 그 개념은 일단은 비슷하다고 보고 출발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애매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면은 이 신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이 로마 군인들하고 굉장히 결탁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로마 사람들이 거기 같이 살고 있어요. 그때 신의 아들이다. 그때 그 신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전혀 야훼 하나님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으로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결론은 부활이에요. 이게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도 코리안인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은 오늘 제 설교의 방법적인 면에서도 제가 하고자 하는 뜻이 신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황제였습니다. 디베리오. 로마의 황제 이름들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로.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황제로 취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황제라는 의미를 조금 제가 정치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시저의 후계자가 누구시죠?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친아들입니까? 양자입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배울 때 양자지요. 거의 다 세습이 아니고 양자로 입양이 돼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이거 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양자. 디베리오 황제 이후에 후계자는 반드시 양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양자로 입적이 되면은 거기에 음모와 술수와 모함이 엄청납니다. 거기서 권력 투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거기서 살아남아야 황제의 위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후계자가 황제가 되었다고 하면 그럼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자기 선대의 황제가 신이라고 축교 세워야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용비어 청가를 자기의 통치 기간 동안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지금 황제인데 I am a son of God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 교과서예요 이게. 황제를 이해해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와 개념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크리스찬의 하나님으로 자동적으로 이해하지만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그런 것입니다. 응당 야훼 하나님이죠. 여호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이죠. 대문자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소문자 하나님 역시 개념은 똑같아요. 신비하지만 그러나 알 수 있는 신. 뭔가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나 무엇을 언제 행하시지는 구체적으로 안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약속 성취는 너무나 군뱅이처럼 너리시고 공의를 행하신다는 신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공의가 행해지는지 실효성이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야훼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이스라엘을 고통에 내버려 두시는가? 왜 창조주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가?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만 하나님이냐? 우리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른 하나님이 도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라는 신이 예수님이라는 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바벨론의 신, 그리스의 신들이 야훼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은 것이.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증명해 주셔야 돼. 보여 주셔야 된다는 것이. 그러한 유대인들은 그 야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저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모든 말들을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총과 칼로 파워를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십자가에 연약하게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엄청난 툴이에요. 상대방을 제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조금 생각해보면 파괴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스타일의 신들이 이방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항상 공포와 죽음과 멸망의 신들이 와서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망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죽음입니다. 뭔가 하면 이방신들이 가져온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현상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저 신과의 대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신들이 가져온 죽음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이름에 맞는 세계입니다. 전혀 예상치 않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특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즉 로마에 있는 황제의 하나님을 격파하는 것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조그마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던 그 하나님이 로마에게도 확장이 된다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문맥을 읽어내셔야 돼요.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부활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갇혀있던 그 복음이 로마에게로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소문자 하나님 중에 하나였던 야훼 하나님이 대문자 하나님으로 등극하는 놀라운 사실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황제의 그 대표성 그것을 현존하는 야훼 하나님이 로마 황제의 신들과 맞닥뜨려서 죽음이라는 그 죄의 본질을 격파하는 이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기다려왔던 그 아픔을 이기게 되었어요. 너무너무나 힘든 나날이 마지막이 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부활이 저희들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앞으로 예수님이 뭐 다시 와서 이 세상을 다시 평정한다 그것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종말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사망의 고통에서 억압의 구조에서 있다가 해방되는 그 순간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종말인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종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제야 비로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이 특정한 시간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뜬금없이 The Son of God,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 같지만은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은 신들의 아들을 격파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승리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열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나라, 천국, New 이런 말을 계속 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란 것이죠. 메시아로 등극하신 신의 아들로 등극하신 무엇으로? 부활로 등극하신 분이 새로운 나라를 개창했다.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열었다 하듯이 그런 의미라는 것. 이성계가 아무리 조선을 열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옛 고려의 신하들을 제거를 다 해야 돼.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메시아 예수께서 왕노릇 하시기 시작했을 뿐 아직까지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고려시대 옛 신화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sorting out, 골라가지고 갈라야 됩니다. 이 작업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나라의 시작은 쉽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약하기 때문에, 황제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전한 부활의 승리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설교 제목을 증거라는 단어로 저는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 증거라는 단어는 그냥 종교적인 의미, 우리 교회적인 그런 말이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사실 차지 않습니다. 부활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포, 선전포고.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지금의 새 나라의 주인은 옛 주인과 엄청난 싸움을 벌여야 한다라는 이 선포를 해야 된다. 새로운 통치체제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으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신분증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시 와서 신분증이 제대로 없었어요. 물론 시민권은 있었지만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근데 양세미의 도움을 받아서 또 우리 집사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빨리 드라이버 라이선스의 에이전시에 가서 신분증을 갖추게 되었어요. 부활은 새로운 신분증을 갖추게 하는 시발점이에요. 오늘 제목의 의도는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새로운 나라의 신분증을 갖게 됨을 의미하고 마크의 표지,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내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내가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라고 환호함으로써 진정한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증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건 제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엑사이팅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좋다고 봐요. 멤버십 카드 하나 가지고 있네요. 오늘 우리 세길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서 부활이 뭐냐? That's my identification. 이라고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